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태리 북부지방에 위치한 한 산간마을을 지나던 선교사 한 분이 길을 가다가 그 자리에서 우뚝 섰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는 너무나 관리가 잘 된 아름다운 과수원의 모습이 펼쳐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이 과수원의 주인이 있기에 그는 들어가서 과수원 그 주인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칭찬도 하고 어떻게 이처럼 과수를 잘 경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서 묻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인 그 영적인 갈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나중에 헤어지면서 이 선교사님이 주인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그에게 읽어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 과수원 주인이 성경을 받으면서 영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은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보기에 아름답게 맛있게 익은 배 한 개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가리키면서 참 얼마나 잘 키웠는지 입에 참 맛있게 생겼네요. 그런데 이거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기에만 맛있게 생겼지 실제로 맛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수원 주인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기로 유명한 이 배를 맛이 없다고 하다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당신이 우리 과수원의 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마 당신께서 이 배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실 것입니다. 자, 한 개 아니 몇 개라도 좋으니까 한번 맛을 보십시오. 그러면 믿을 것입니다. 자, 이런 주인의 행동에 선교사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수원의 과일들은 너무나 맛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주인장께서 제가 드린 이 성경책을 제가 이 지방에서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이 배를 맛이 없다고 한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맛보십시오.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한마디로 표적이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 기적이라고 칭한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은 표적, 영어로는 사인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미한다면 이 표적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그 기적이라는 현상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칭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행하신 표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에는 하나하나 그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포수는 타자에게 어떤 공을 던지라는 사인을 바로 글러브 밑에 손가락을 통해서 합니다. 주자가 나가 있을 때 역시 주자 코치 역시 그 나가 있는 주자에게 온몸의 제스처를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배구 경기에서도 역시 수비와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격수는 바로 뒤에 있는 수비수를 향해서 손을 뒤로 하고 그 손가락 모양으로서 다음에 어떤 공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표시하곤 합니다. 즉 표적이나 사인 이런 것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더 중요시합니다. 마술사가 하는 마술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분명 우리들은 눈 속임인 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마술들이 펼쳐짐에 감탄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마술을 보면서 그 마술이 과연 나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보는 것으로 즐거울 뿐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적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표적, 담겨있음을 바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내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표적이 억지로 지어낸 얘기나 허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이 사건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을 채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되 공개적으로 행하셨음을 그리고 그 표적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이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상에는 참으로 확실히 진실로라는 의미하는 그런 main이라는 단어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And truly Jesus did many other signs in the presence of his disciples. 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표적들의 선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성 성경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해갖고 그 이것을이 꼭 단수되어 있는데 원문상에 보게 되면은 이 이것은 복수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니고 이것들은이라고 해석을 해야지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에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는 이 책의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의 표적들을 칭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이 책 전체에서 의미하는 어떤 것을 뜻하지 않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첫 번째 의미는 앞절에서 언급된 많은 다른 표적들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일곱 개의 표적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곱 가지 그러한 표적들만을 선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5장에서 예루살렘 양문 옆에서 있던 38년 된 그 병자를 치유하신 표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6장에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그 후에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탄 배 위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던 그 표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9장에서 죄송합니다. 날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광명을 주신 그 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이 있습니다. 이상의 일곱 가지 표적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바와 그것이 이 표적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시간적으로 제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밝히고 있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토록 부인하는 바로왕과 이방인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임을 만천하에 공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 표적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매번 그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사건은 물질 본질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그리고 단순한 병뿐만 아니라 오래된 지병일지라도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 또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또 우리를 걸어오심으로써 자연계도 뜻대로 하시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치유자로서 뿐만 아니라 참 빛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인간의 생사여타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으로 기록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점차로 깊이 알 수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이것들이 지칭하는 것이 이상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곱 가지 표적들이라고 첫 번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분명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가리킵니다. 방금 전에 생각해 본 것처럼 요한은 그 표적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본질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최고의 표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니면 이 밖에 다른 어떤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바로 그 클라이막스가 이 본문의 이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하게 한 그 사건은 다름 아닌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즉 바로왕은 계속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어느 정도 알아가고 있었지만 역시 그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깨닫고 비로소 그는 무릎을 꿇고 출애굽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일 통해서 행하신 그 표적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최고점이자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것들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 안에는 단순히 십자가 사건 그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 전체, 즉 그의 화육과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요한은 이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씩 그 표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그 표적이 그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후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는 내가 곧 떡이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바로 앞에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돌아가셨음을, 그 즉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신 표적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들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그 통로로 사용됩니다. 즉 요한복음을 저술한 그 목적의 핵심이 바로 믿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본에 따라서는 이 믿게 하려 한다는 이 동사의 시제가 부정 과거와 현재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본에는 부정 과거로 쓰여 있고 어떤 사본에는 현재로 쓰여 있습니다. 부정 과거의 경우에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may come to believe, 즉 믿게 되기를 위해서. 이 말은 믿지 않던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에는 영어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May continue to believe. 예, 계속해서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써 이는 믿고 있는 사람들 하여금 더 견고한 믿음과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서가 1차적으로 우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즉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며 굳건하게 하려는 그 목적에서 저술되었다고 생각되고, 또한 동시에 신앙 공동체가 불신의 세상을 향해서 감당하고 있는 그 전도의 사명을 돕기 위해서 저술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중심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써 있는데 원문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매우 아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당히 절제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의 그 목적을 나타내는 본문에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제일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위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또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본질상 동일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목적이 바로 이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2월 22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생명을 의미하는 푸시케와 조의 그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생명이 바로 조의로서의 생명을 가리키며 이는 하나님의 생명, 화육신하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빛이 제공되고 이 빛은 사람들을 진리와 평화와 자유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이 생명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자 바로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인 우리, 불신자나 신자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조회는 바로 그 이름에 힘입어 주어진다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것을 가리키는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업상 주고받는 그 명함에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속한 그 회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즉 명함에 쓰인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는 밝히곤 합니다. 이름은 이처럼 존재 자체와 그 대표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3장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의 치유사건에서 그를 치유한 것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됨을 통하여 바로 조회가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좀 더 드라마틱하고 멋진 그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겨우 일곱 개의 표적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밝히셨듯이 바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아니 나머지 공간복음에서 기록되지 않는 그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들을 자신의 눈을 통해서 직접 보았습니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도 받았고 또 자신들도 그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접촉을 하고 있었던 이들은 과연 어떠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자, 제자 한 명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자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또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오자 그중 한 제자는 벌거벗은 채로 야간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뒤따르겠다고 했던 그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다 못해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혹여라 불통이 자신들에게 튈까 해서 집안 문을 꼭 잠그고 불안에 떨며 전전긍긍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이 이들 제자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열렬하게 호산나라고 그 환호를 하며 맞이했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돌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태도를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렇게 외쳤습니까? 즉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또 행하신 그 표적의 의미를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군정 앞에서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잡혀서 힘없이 당하고 있는 그 주님에게 더 이상 표적을 바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싸늘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실상만을 집착한다면 타 종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점쟁이, 무당, 이들도 얼마든지 이적을 보여주곤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제가 시작하자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동안 저를 살펴보니까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또 앞으로의 삶의 목적이 너무나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과연 주님의 자녀로서 과연 내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띄었기에 저도 이 말씀에 자신감을 갖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저에게 확실한 주님의 표대를 주십시오. 저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꿈속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눈을 그대로 감고 지난 밤에 과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나 먼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기간이 한 달 동안 됐는데 그 한 달 동안 그 흔한 개꿈 한 번 꾸지 못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참 마음이 막 애가 탔습니다. 그러다 이제 여느 때처럼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뇌를 스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동안 제가 자기 전에 묵상했던 그 노트를 막 살펴보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나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 저는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또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저의 삶의 간섭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계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웬일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나타나자 그 동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을, 현현하심을 도마에게 설명하자 도마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부족해서 그는 그 동료들의 말을 믿기는커녕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자기의 손으로 만져봐야지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8일 동안 동료들의 이 증언을 무시합니다. 8일째 되는 날 여전히 유대인과 로마군을 피해서 집안 문을 꼭 잠그고 있을 때 홀연히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에 도마는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즉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을 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겁에 질려서 집안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과 또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으려 하는 인간의 나약한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도마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구정의 친지어른께 새 인사를 드리러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한쪽 벽에는 십자가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유독 그 십자가의 모습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없지만 캐톨릭 십자가에는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십자가는 분명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제작한 그 작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마른 모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통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좀 안 좋은 예지만 금복주의 그 배가 뿔뚝한 그런 형상을 했습니다. 얼굴도 통통하고 배도 어느 정도 좀 나오셨고 전체적으로 하여간 두리뭉실해갖고 얼굴에는 환한 웃음을 띠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작가가 십자가의 본질을 잘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한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함 너머에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로부터의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 너머에는 부활이라는 그 희망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를 작가는 자신의 신앙의 눈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방랑하고 있을 때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들의 불평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고 죽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불뱀을 거두어 달 것을 간청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면 산다고 말입니다. 모세는 그 명령에 순순종하여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분명히 그 노뱀을 매단 장대 밑으로 사력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오로지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노뱀을 본 사람만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최소 2년간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그야말로 지금 코미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강력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고 있습니까? 자, 밤에 외출하기도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암울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인생의 참맛을 모르는 그 이탈리아의 과수원의 주인이 혹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표적을 제시를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그리고 왜 믿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시선을 그분께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단순히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생명의 빛이요 말씀이시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불안과 고통과 그 의심의 어둠 속에서 무엇이 참이요 진리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악을 한 번에 사해 주시고 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조회를 얻는 유일한 통로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포함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잘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조회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활동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참이요 진리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실상인 줄 착각하여 예수님을 모욕하며 저주하고 심지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조차 배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패역한 이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과거의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조회를 주시는 실존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자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조회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냄으로써 이들 역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조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